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곳이든 아주 커다란 슬픔이 있고 커다란 고통이 있는 곳은 아주 오래 기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또 때로는 후대까지 전해지는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 한국 현대사에 그런 가슴 아픈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슬픔, 괴로움, 또 아주 고통스러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단지 그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대에도 또 기억나게, 또 생각나게, 또 돌아보며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냐 하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국립묘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지나간 일인 것 같고 그리고 다 잊혀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인 것 같아도 국립묘지에서는 해마다 그 과거의 일들이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슬픔, 또 그때의 아픔, 그때의 눈물, 그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또 그게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충일 지나면서도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 묘소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앉아 있으면은 아들인가 했더니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들이 와서 그 묘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는 어머니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년 하다가 많은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 혹은 뭐 20, 30년, 40, 50년 이렇게 이제 이러한 일들이 기억되고 또 다시 한번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국립묘지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국립묘지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해방 후에 육군 전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38선이 갈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우리 남한은 또 미국의 통치하, 또 북한은 소련의 통치하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전사자들이 생겼습니다. 국경이 허술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도 전사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시는 장소를 만들자 해서 논의가 처음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52년도 이제 좀 51년 이후에는 좀 소강 상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다시 논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또 6.25 전쟁 이후로 또 많은 전사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유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더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도 3월 1일에 동작동에 그때 기록 사진을 보면 여기가 다 그냥 산이에요. 그리고 허허벌판, 그리고 또 요 이수, 또 요쪽은 나루터가 있었고 또 거기는 또 상습 취수 지역이라 뭐 별로 이렇게 민가가 형성되거나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딱 내려다 보이는 동작동, 그 이게 산기슭은 너무 좋은 묘지로 하기에 좋은 장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에 이제 안장을 비로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유해들을 안장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거기에 이제 장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립묘지인 것입니다. 이 국립묘지는 처음엔 1965년도 3월 30일에는 이름을 국립묘지라고 했다가 1996년도에는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국립현충원, 정식 이름이 국립현충원. 우리들은 뭐 국립묘지란 말이 더 익숙한 말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국립묘지가 우리들에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국립묘지 같이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아골 골짜기. 우리 아까 부른바다 낯선 잇몸이라는 찬양에도 이제 이 아골 골짜기가 나와요.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 읽을 때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많이 읽어봤지만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왜 아골 골짜기가 왜 이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국립묘지와 같은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골 골짜기가 왜 형성되었는가? 왜 그 이전에 그저 평범하던 골짜기가 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그 시작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 26절에 나타납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입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뭐 기쁨의 혹은 뭐 승리의 이런 곳이 아니에요. 이게 괴로움이에요. 왜 괴로움인가? 아골 골짜기가. 왜냐하면 그곳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여기에 묻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냥 죽은 다음에 이렇게 유해를 안장한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리고 그의 소들과 그의 모든 것들이 거기서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의 유래고 그 시작이 오늘 말씀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제 이게 아골 골짜기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의 물건이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돌 무더기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주 고통스러운 아주 괴로운 아주 슬픈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 애초에 이런 일이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애초에 시작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큰 괴로움의 골짜기를 만들 수밖에 없게 되었을까요? 시작은 그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 싸움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에서 너희들이 승리할 때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기를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웠던 싸움이 여리고성 싸움이었고 이 여리고성 싸움은 다른 어떤 싸움과 다르게 성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뱅뱅 돌기만 했어요. 성. 그리고서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렸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저 안에 모여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자신을 보호해주려고 했던 이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한 의미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찌르는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안에서 있었던 모든 전리품은 다 나에게 바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걸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너희는 그곳에서 절대 하나라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도록 작정하신 물건입니다. 손도 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갔었어야 됐습니까?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불살라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도록. 아무 사람도 갖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 그냥 가져가시는 그것이 되도록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부를 깨뜨리고 그것에 손을 댄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그가 외투를 훔치고 은을 훔치고 금을 훔치고 그리고 그것을 다 모아다가 자기 집에 두는 동안 아무도 그걸 모르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냥 거기서 다 받았겠거니 또 다 드렸겠거니 다 이렇게 해서 잘 끝났겠거니 생각하고 여리고성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덮여지는 줄 알았어요. 그 죄는 다 사라지는 죄, 그건 드러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싸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 싸움이 아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이제 무찌르는 여리고성은 크고 강한 성읍이라 온 한 이스라엘 군대가 한 60만 됐거든요. 이 60만이 다 달려들어서 이제 그 성을 이렇게 함락하고 또 전리품을 차지.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아이성은 작은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보내냐면 3,000명을 보냈어요. 근데 3,000명이 갔다가 아이성에서 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패배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의 패배는 결국은 다시 광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몰살당한다든지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좌절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인지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여기서 실패했습니까? 왜 여기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까? 아니 그 큰 여리고성도 이겨냈는데 왜 이 작은 이 성 하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까? 여기서 왜 우리가 패배하게 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딱 알게 해주신 게 뭐냐면 너희 중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게 있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근데 보십시오. 그 가운데 들어간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 정확히 말하면 아간이라는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그들이 물건을 가져가고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뭡니까? 전체적인 범죄가 된 아간의 범죄. 이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 그건 한 사람이 그건 자기가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가져온 그 외투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가 가져온 은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가 가져온 금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더 퍼뜨리고 확장시키고 그것이 그들의 단순한 그들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공유하는 그러한 일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간이 시작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엔 아간의 동생이 그럴 것이고 아간의 형이 그럴 것이고 아간의 아들이 그럴 것이고 아간의 딸이 그럴 것이고 그들이 다 아 이건 하나님 거야 이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챙기고 도둑질하며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먹이며 살리며 입히며 그리고 그것들은 얼마나 더 확장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선악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아담과 하와만의 죄가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만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처럼 되버려. 그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자녀에게 물려지게 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선악과를 또 먹게 되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들이 자기들이 피조물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 손길로 지어진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임을 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고 또 생명나무를 먹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이 아닌 싫어요.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저는 당신의 종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입니다. 제가 따르고 싶은 일을 따를 것입니다.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에덴 동산을 혹은 세계를 파괴시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똑똑한 인간이. 그래서 이 아간의 죄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하게 돼버린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이제 이 범죄를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묻어들어가면 이제 이게 모두의 범죄가 될 것을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에 한 섬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범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죄는 범죄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그런 어떤 모든 반응도 참 논란거리였습니다. 뭐냐면 범죄는 세 명이 저질렀는데 섬마을에서 근데 이 세 명에 대한 범죄를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마을 주민들의 생각 그리고 그 지역의 생각 그리고 그 연합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로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이건 잘못된 거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 그게 우리 같은 일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처음엔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럼 섬이 다 그렇습니까? 아 그럼 다 그런 식입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처벌하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게 정말 죄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들이 뭐 마을 이장이든지 아니든지 그들이 청년회 회장이든지 아니든지 그들이 아버지든지 아니든지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들이 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큰 괴로움을 의미하는 범죄한 그 당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같은 섬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아니 정말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해서 우리 자녀를 잘 가르쳐주세요. 선물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그래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니까 그는 결국 뭐가 된 겁니까? 그들 자신도 지금 뭐 뉴스에 나온 얘기는 이거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무기징역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그게 그렇게 무기징역까지 가도록 왜 그런 일을 저질렀어?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우리 섬이 정말 뭐가 되며 그리고 우리 위신이 뭐가 되며 왜 그랬을까? 그게 얼마나 큰 괴로움입니까? 악을 골짜기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왜 그걸 훔쳐서 왜 그걸 눈독을 들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데도 아 그걸 그렇게 못 잊어버려. 네?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께 드리고 아 그럼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시니까 다음에 것을 받으면 되는데 아, 그걸 숨겨 그걸 훔쳐 훔칠 걸 훔쳐야지 하나님 걸 훔쳐. 이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입니까? 아유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선악과 먹은 것도 봐주세요. 아가니 훔쳐도 좀 봐주세요. 그러면 아, 지금도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산에 가서 혼자 올라가는 등산객을 죽여도 아이 봐주세요. 연쇄살인을 해도 봐주세요. 선생님을 그렇게 몹쓸 봐주세요. 술을 먹고 가서 예? 음주운전을 해도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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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때로 얼마나 예? 강퍅해지고 우리도 얼마나 흥분된지 아십니까? 내가 그 피해자가 될 때. 내가 그 피해자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딸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이 음주운전에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악인에 의해서 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그때도 우리가 아이고 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오히려 정의롭게 해주십시오.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정직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와 재판장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사님 제발 돈 받지 마시고 판사님 제발 변호사에게 한옥되지 마시고 판사님 제발 예? 정경유착에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동기생애, 혹은 정관예유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제발 부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이없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엉뚱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은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주 엄정한지 모릅니다. 그를 아, 참 괴롭게 하는구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죄는 아간이 졌지 아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시키면 그럼 너희들도 견디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들도 바친 것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전쟁에 그들 자신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 생활이 끔찍해서 노예 생활이 끔찍해서 그들 자신도 헌신되고 그들 자신도 희생하며 그들 자신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아간처럼 그 중에 내 거 챙기고 아이고 내 거 이거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럼 너희도 안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아간이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 그걸 훔쳤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그걸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얼마나 인격적인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 너희들이 멸할 수 있고 멸하지 않을 수 있다. 너희들이 멸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멸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너희들이 바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모든 죄 속에서 내 탐욕을 혹은 내 물욕을 혹은 내 쾌락을 위에서 때로는 윤리도 저버리고 도덕도 저버리고 사회 관습도 저버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산시키는 그런 아주 야만스럽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족속이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도덕을 가지고 규칙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그것을 중시 여기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면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아간의 아굴 골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속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아굴 골짜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너무 분명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구별해내느냐 아니면 구별해내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도 하겠고 함께 하지 않기도 하겠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 우리가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 그러면 나와 함께 해야 될 거 아니냐. 나의 심판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내가 무엇을 증오하는지를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만 복음의 이해로만 교회 생활로만 신앙 생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아 이건 옳은 거구나. 이건 옳지 않은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괴로움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말일까? 정말 누군가 그런 끔찍한 일을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며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증거가 다 나와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아간을 찾아내고 아간이 자백을 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그걸 숨겼습니다. 정말이냐 하고 사람들을 보내보니까 그게 다 정말이었어요. 그가 했던 일들이 다 그 속에 다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그들이 아주 그가 저질렀던 그 모든 악들을 마치 현장 검증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런 악을 저질렀는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을 대응해서 그가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이제 이건 확실해. 아간이 그런 게 확실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 결과로 여호수아가 아간과 아간에게 말합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그 괴로움이 아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으로 인해 모두가 괴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골골짜기가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와 그의 자녀와 그의 소유물들이 다 골짜기에 모아지고 그들에게 돌을 던져 그들이 무더기를 이루고 거기서 그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골골짜기가 되었어요. 이런 아골골짜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의미가 사실은 뭐에 대한 해석이었냐면 아간의 골짜기라는 뜻이었어요. 아간의 골짜기. 이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괴롭게 하는 자였어요. 아간이. 그래서 아골골짜기가 아간의 골짜기라는 뜻이었는데 의미상 괴로움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간은 결국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였어요. 그 죄로 인해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희생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리고 그것뿐만이었겠습니까? 단지 죄를 응징하는 것으로 끝냈겠습니까? 그 자체가 그 괴로움이 그리고 그것을 응징해야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바로 모두의 고통이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도 괴로움이자 고통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아골골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유는 그 속에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들이 달렸어야 될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누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우리들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근원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다 사라지기를 원해요. 제발 좀 사라졌으면. 이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아요. 착하게 살았다는 사람들도 죽으면 사라지게 되기를. 악하게 살았던 사람도 죽으면 사라지게 되기를. 더 빨리 사라지게 되기를 바라서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혹은 그 모든 고통으로 괴로워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들 때문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세요. 대신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분노가 사라지는 그 죽으신 주님이 아니었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근데 그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도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죽으심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없었듯 그러지 않는 듯 그냥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죄의 응징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그걸 너무너무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들이 혹이라도 이랬다간 정말 큰일 나는구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금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게 아골골짜기. 그리고 아골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죄가 다 또 분노가 풀린, 주의 분노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또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묘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잘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나라를 잘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틈을 주게 되었고, 그 틈이 결국은 수한 많은 사상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전에, 전후에, 또 해방 후에 그 혼란스러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패와 무능은 정말 우리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면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희생이 되고 경찰이 희생이 되고 또 단지 국립묘지에 묻힌 군인과 경찰뿐이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족들이 있고 또 국립묘지뿐이 아니죠. 곳곳에 산재에 있는 그 모든 희생된 양민들 그리고 국민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걸 지켜나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또 나라가 의미 있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아무 외세 침략 없이 혹은 전란 없이 그저 아주 그냥 평화롭게 살아온 그런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략하고 침략하고 또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고 그때마다 또 이겨내고 또 극복하고 그랬던 민족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할 때 더욱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만 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던 말던 난 그냥 믿는다고 했고 세례받았고 교회 생활했고 그럼 난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냥 결혼 장부에 올렸고 부부로 등록을 했고 그리고 또 혼인서약도 했고 결혼식도 했으니 난 그냥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별거하고 미워하고 또 이혼해버리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니 계속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계속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우리가 또 기억할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산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무슨 표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촉구하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생각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너가 누구냐? 네가 존재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냐? 세상과 같이 하는 사람이냐?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납니까? 나이 들었다고? 나이 들었으면 이제 다 졸업했습니까? 고민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없고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의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생각하는 십자가를, 십자가가 중요하구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구나. 올해에도 국립묘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잊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잊어버릴 때도 우리 장로님이 이제 해마다 국립묘지에 가셔서 참배하시는 이유는 동기생이 있으셨어요. 동기생이. 근데 이 동기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이제 남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기생분은 이제 우리 현충원에 안치가 되고, 예, 해마다 오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 자녀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커서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30년 동안. 아유, 좀 지겨울만 더 할 것 같은데. 지겹지가 않아. 네. 현실. 기억되는 국립묘지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몇 년 해보고 예수님도 몇 년 은혜 받아보고 그 다음에 잊혀지는 그런 분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분이신 우리 죄 때문에 희생당하신 그분,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죽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 그 형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 6월에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가운데 있었던 귀한 희생을 생각하며 또 이 주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며 또 그 희생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처벌이 없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림이 없었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를 그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희생당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늘 기억하며 주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그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십자가 붙들며 또 감사하며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또 이 나라 속에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라를 온전한 나라로 세우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